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차를 타고 강남교회를 가다 보면 이제 강남 가는 길이 좋아져서 강남 순환도로가 있어서 그 터널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거기서 마지막 터널은 통과하지 않고 사당에서 내려서 사당 쪽으로 해서 강남교회로 가는데 가다 보면 큰 간판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가다 보면 우측편에 큰 대리석을 세워놓고 이 돌을 파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데 언젠가부터 거기에 큰 간판이 하나 붙어져 있는데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동품 사나이들 해가지고 간판이 하나 있어요. 골동품 사나이들. 뭐지? 그게 이제 주로 아침으로 가면 그쪽이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보니까 이제 오래된 물건들을 뭐든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골동품 사나이들 해놓고 뭐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골동품을 사는 사람들은 골동품을 가져오면은 일반인들이 골동품을 가져오면은 뭐 여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옛날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도자기도 있을 거고 또 옛날 돈도 있을 거고 옛날 가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또 옛날 문서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각 분야마다 그걸 진품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이게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동품 가게만 떵하니 갖다 놓고 차려놓고 사람들이 물건 가지고 오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물건인지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이제 그걸 구분해야 정말 희귀한 물건이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부르는 게 값이면 무조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쿰남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이 있는데 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 항아리에 보관되어져 있었는데 양치는 목동이 우연히 발견을 했다고 하죠.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이걸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이건 천문학적인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건데 양치는 목동은 그걸 얼마에 팔았겠냐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전해져 있지 않게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는 헐값에 갖다가 팔았을 거예요. 옛날 오래된 물건이니까 돈이 나가겠다 싶어서 그걸 팔았고, 야, 이거는 막 이제 흔히 뭐 속된 말로 땡 잡았다 하면서 막 그 목동은 너무너무 기분 좋아했겠죠. 근데 목동이 생각하는 그 값어치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 필사본이 들어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의 가치라는 것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그는 틀림없이 헐값에 팔아먹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동품은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또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제품이냐 이걸 물건이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구분 지어주고 있냐면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걸 계속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성경은 아주 특별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구약 성경에서의 어떤 그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또 올바른 복음 이 이사야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성경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군데군데 몇 군데를 살펴볼 텐데 이 이사야 성경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다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건지 이 양육까지 복음부터 시작해서 양육까지 이 이사야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의 시작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뭐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경배한다. 이거는 성경이 그걸 구분을 안 지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 세밀하게 무엇을 구분 짓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잘못된 신앙이 어떤 건지를 구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들은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 되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조금 부족하다. 너희 신앙이 조금 잘못됐다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 떠나가라 하면 지옥 가라는 이야기인데 무엇이 잘못됐냐 이들의 신앙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느냐. 자, 그건 신앙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기초에 문제가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그렇다.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시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차이는 시작에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반석 위에 신앙이 시작됐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 시점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은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삶은 살아왔고 선지자가 되었을 거고 오늘날 목사와 같은 거죠. 그럴지는 몰라도 한 번도 시작에 정확한 반석이 거기에 마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좀 황당한 그런 법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땅을 파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안반 위에다가 거기서도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 건축법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땅을 파가지고 안반이 안 나오면, 5m 파도 안 나오면, 10m 파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아프리카의 법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서 거기서 기초를 쌓아 올라, 거기서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우리 땅 바로 옆에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운틴 뷰라고. 저희들 아이들이 이제 다녔던 학교인데, 그 학교의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팠는데 안반이 안 나와가지고 십몇 메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야, 참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안반이 빨리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반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보면은. 어디에 안반이 가까이 있고 어디에 안반이 깊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땅 사진을 찍어서 케냐 전체 땅이 7,200평 정도 되는데 어디다 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어요. 전체가 나오도록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그걸 크게 프린트해서 칼라 프린트해서 박목사님께 보여드려요. 어느 캠프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보여드려요. 목사님 어디다가 예배당을 앉힐까요? 하고 보여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여기 이쯤이 좋겠네. 여기다가 예배당을 앉히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안반을 찾아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바로 옆에 마운틴 뷰 스쿨은 10m 이상 내려가서 안반을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2m 미만에 전부 다 안반이 나온 거예요. 공사하기 딱 좋은 깊이죠. 자, 거기서 안반에서 기초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튼튼한 거죠.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디에 건물을 짓느냐?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규정을 무시하고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케냐에 원래 앞으로 유치원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건물이 세 동 건물이 작은 교실만한 세 동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컴퓨터 클래스, 피아노 클래스, 태권도 클래스 여러 클래스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 교실이 필요해서 그게 세 동이 디귿자 배열로 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잘 이으면은 교실이 몇 개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공간을 지붕만 씌우면 넓은 강단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전체가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실 조만한 교실 세 개인데 그걸 잘 이으면은 돈 조금만 들이면은 양 벽이 있으니까 벽에서 트러스를 해가지고 지붕을 씌우면은 그 안에는 자연적으로 강단이 나오면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했죠. 그래서 땅을 파고 기초석을 놓는데 그냥 시멘트 조금 넣고 철근 좀 깔고 그 위에다가 기초석을 올려가지고 뭐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니까 단층 그런 건물이니까 굳이 뭐 반석에다가 그렇게 안 지어도 되겠지 하고 지었는데 아 지어놓고 사용하면 심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 금이 가는데 처음에는 금이 가더니만 나중에는 이 금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까지 금이 이제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야, 이 아프리카에서 왜 이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흙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흙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거기서는 블랙 커튼이라 해가지고 그 흙은 비가 오지 않으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고 비가 오면 논바닥처럼 물러지는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데 우기 때는 비가 내내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매일같이 비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땅이 물러질 대로 물러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리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프리카는 이래서 빌딩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건물의 기초 1층하고 밑에 안반하고의 어떤 그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2m 내에 다 이제 안반이 나와서 다행인데 그 흙을 다 드러내고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파내려면 그 많은 양을 파낼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걸 다 안 파내도 안반에서만 방석을 놓고 콘크리트 방석이에요. 방석을 놓고 콘크리트 이제 방석 자리를 놓고 거기서 기둥을 뽑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사를 했는데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 차이가 처음 시작해서 기초를 할 때 어디서 시작되냐 기초가 만약 잘못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층 그냥 교실인데도 그냥 벽 있고 그냥 지붕 하나 가벼운 그냥 양철 지붕 하나 있는 건데도 그걸 들어 올려가 기초를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반석 위에 죄사함 받은 것 없이 신앙이 올라가면 어떻게 신앙은 그대로 두고 반석만 바꿀 수 없고 신앙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도 역시 신앙의 처음 반석이 잘못됐고 처음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나눠 놓는 것처럼 이 이사야 1장에서도 명확하게 신앙을 구분 지었는데 자, 성경을 봅시다. 11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정확하게 죄사함 받은 것 없이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있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수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헌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였다는 것은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월삭은 달의 시작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이렇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짐을 지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대번에 집사 되겠죠.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은 오라는 거 아니, 그거 다 두고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야, 너 죄사함 먼저 받고 섬겨라는 거예요. 네 죄를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희숨을 받고 먼저 이렇게 죄를 씻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는 죄사함 받은 것 없이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 했는데 이사야 성경 1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너희들 지금 나를 위해서 섬긴다고 섬기는 그거 말고 네 마음의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시선 받는 이것이 내 뜻이다. 이거부터 먼저 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물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되어서 못 빠져나가요. 미꾸라지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말씀으로 사람들은 빠져나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막아요. 못 빠져나가도록.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돼 있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너희 죄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되지 않으면 절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구나 하고 아, 내 신앙이 잘못됐네.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무너질 잘못된 신앙이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나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말씀으로 또 빠져나가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들은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영생을 얻지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또 빠져나가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신앙이 드러나면 아, 정말 내가 고침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신앙하니까 천국 가지. 자,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믿으니까 나도 영생을 얻지 하고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사람들이 여기 갖다 붙이면 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되도록 돼 있는 거다. 철저하게 말씀은 정확한 선을 꺼놓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운동 경기에 있어서 심판이 보는 눈만을 가지고는 정확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화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는 그 판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많은 축구에도 그런 판정법이 도입되고 테니스에는 그런 판정법이 도입된 지 오래됐고 워낙 빠른 속도로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인인지 아웃인지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한 거죠. 그럼 말씀은 이 3장 16절을 봐서는 그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그럼 믿으면 영생이구나. 아니요. 이 말씀은 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그 뒤에 한 말씀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이건 선택하는 거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을 말씀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 지어놨는데 그 기준이 뭐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심판을 벌써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장차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라면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심판을 벌써 받은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은 종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의 애매한 부분을 이 종이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 말씀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해가지고 이 심판이라는 글자에 보면 이하고 조그만하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하주에 보면은 이 이에 심판이라는 뜻이 혹 정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의미는 정죄라는 의미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심판이 아니고 여기서의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라.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 짓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럼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그걸 구분 짓는 것은 내가 믿으면 그거야. 내가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믿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자고 마음에 벌써 정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성경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에 죄인이라고 마음에 정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 적이 있을지 모르고 교인 명부에 이름은 올렸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정죄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지을 때 마음에 정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믿는 자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정죄함이 없는 자라야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이사야 성경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내 마음의 죄를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씻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음 받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과 그 마음에 정죄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죄함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예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하는 거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귀신을 쫓아낸 거 권능을 행한 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죄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예물도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지만 반대로 마음에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반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성경, 서반야 성경 3장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서반야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음받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간증을 들으니까 언니나 자매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악기도 연주해주고 또 그다음 영어 말하기 대회 그 원고도 외운 거 다 발표하고 할아버지 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을 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내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그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뭘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오해를 했나 몰라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대전에 있는 음악학교나 또 대덕수양관에 있는 국제학교나 너무 좋은 학교죠. 그 할아버지한테 악기를 연주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악기를 무슨 걔들이 뭘 전공하지?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부는 거 한대요. 제가 클라리넷 하니까 그렇대요, 보면은. 둘인데 또 하나는 바이올린이래요. 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종수 선생님한테 문자를 넣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둘 다 틀렸더라고요. 오보에하고 비올라 연주한대요, 보면은. 제가 제 아내 말을 믿은 게 그래. 어쨌든 뭐 할아버지는 그 손녀가 악기를 탁 연주해 줄 때 아마 깜짝 놀랐겠죠. 이 할아버지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남이 비방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아이가 또 영어 말하게 된 원고 탁 그걸 발표했을 때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땠을까 아마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면 얼마나 놀라워했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막 영어로 막 쫙 발표하면 막 대단하단 말입니다. 이강보 목사님도 안동에 부친이 계시는데 이 부친도 늘 이제 신앙이 없어서 못마땅해 했는데 손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손자가 누군지 압니까? 예. 별명이 팬더예요, 팬더. 쿵푸 팬더. 누군지는 몰라도 됩니다, 보면은. 그 손자를, 쌍둥이 쿵푸 팬더 있는데, 쌍둥이 팬더 있는데, 손자들을 탁 데려가서, 이 안동의 옛날 양반들, 또 옛날 그, 내려오는 그 이제,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 한자를 많이 알면은 아, 문자 꽤나 써놓은구나 하고 그 앞에 기가 죽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딱 손자들이 왔는데 모르는 한자가 없는 거예요. 뭐 한자 뭐든 축축축 써내고 뭔 한자 할아버지도 더 많이 알아버려.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었다 하더라고.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아예 그 한자가 그냥 일상 생활 언어니까 한문이고 중국어고 능통하니까 그 한자 쓰는 거 보고 한자 아는 거 보고는 할아버지가 막 깜짝 놀라. 옛날에는 사실 이 한자는 중국 사람도 한자를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뭐 옛날 이 한문을 배워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중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으면 대학에 사용되는 그 한자의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보면은. 천자문은 초등학생 때 떼야 되는 게 천자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마인드 교육도 하나 배워가가지고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이런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름 가지고 고집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걸로 복음 전해야 돼요. 할아버지 제 마인드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크, 노트북도 가지고 PPT 가져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탁 왜 지금 구원 안 받고 있는 사람 그 가족의 상태의 마음에 따라서 PPT를 만들어가지고 마인드 교육으로 이거 우리 마인드 교육 이거 발표했는데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할아버지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탁 발표하면 마음에 찔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전부 다 아이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마인드 교육 하나씩 다 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가족들 모아놓고 아, 내가 마인드 이거 발표회 한 건데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해주면 다 마음을 열겠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세계를 배우는 거죠. 마음의 세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마인드 교육을 받고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딱 보면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실컷 학교는 다녀요. 대부분 뭐 학교 뭐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12년의 학교를 다녔는데 그 많은 세월 다닌 것 동안 남는 게 뭐 있어요? 써먹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보면은 겨우 셈하는 거, 그렇죠? 셈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 뭐 그거 요즘은 뭐 셈도 필요도 없어요. 보면은 얼마요 하고 뭐 카드 주면 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맞네 안 맞네 확인을 할 필요가, 옛날에는 물건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맞나 안 맞나 계산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계산을 못 해요. 한 번은 지방에 먼 거리를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휴게소가, 우리처럼 이런 휴게소가 아니고 잠깐 그 휴게소에서 화장실 갈 수 있고 뭐 좋은 화장실 아니지만은 음식물 잠깐 살 수, 뭐 음료수나 빵 잠깐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정류장이 있어요. 정류장에 들려가지고 우리 일행들한테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뭐 컵빵 같은 그런 간단한 빵을 사주고 이제 큰 돈을 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돈을 내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잘 못해 적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맞겠지 싶어서 받았는데 아프리카에는 꼭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을 받은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아니 당신 지금 우리가 이거 물건 이거 음료수 몇 병 사고 얼마인데 내가 돈을 적게 줬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알았다 하면서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막 출발하려고 얼른 탔어. 그 차 타고 가면 이번에는 제대로 줬겠지 하고 보니까 또 너무 많이 줬어. 이걸 돌려줄 수, 버스는 출발해가지고 가버렸는데 뭐 버스 세워가지고 지금 돌려줄 수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와버렸는데 어쨌든 뭐 얼떨결에 받아왔는데 너무 많이 받아왔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너무 많이 줬는지도 몰라. 계산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컷 학교를 다녀야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 계산하는 거 정도 겨우 써먹고 사는데,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 악기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요즘처럼 이런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인드를 배우고 또 올바른 신앙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워간다는 것이 너무 복된데 몰라서 그렇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실 신앙은 이 하나님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고 육신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를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잘못된 마음의 위치에 가 있는 신앙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마음의 위치로 이끄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 다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박 목사님께서 최원에게 요한아 넌 아프리카산 정갈에 물려서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해서 너 여호와를 앙망해. 여러분 만약 그때 최요한 형제가 마치 27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겠나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나 이런 마음 가졌으면 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고 내가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신앙도 안 하고 함부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프리카산 정갈에 물리게 하시구나. 수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다 은혜를 입고 갔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아 아버지 보고 싶다.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하나님 나 안 도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풀 것 같은데 그럼 그 마음 가졌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래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제 요한이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신령하며 막 믿음으로 살며 복음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 하면 이렇게 살아온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모습 보면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나? 그래 여호와를 앙망한 세임을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속에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환 형제의 마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다른 거 다 몰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해요. 여호와를 앙망해. 딴 거 다 두고 자기 육신적인 거 또 막 마약한 거 형편없이 살아온 거 죄악된 삶을 살아온 거 다 뒤로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고 그를 정갈의 독을 이기게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요한이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요한이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단은 야 네가 형편없이 살아왔으니까 네가 육신적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마다 다 신앙의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넣어준. 여러분은 신앙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겠나 이런 나에게를 하나님 도우시겠나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있죠?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너는 너무 변덕이 심해서 안 돼. 너는 너무 변덕이 심하니까 하나님 널 돕겠냐? 또 너 예배 시간에 맨날 좋은데 너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겠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잖아. 앞에서는 교회 와서 얌전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살고 있는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어? 뭐 별별 그런 사단이 약점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그런 생각들을 늘 일으키면서 하나님 널 돕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은혜 안 베풀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있는데 반대로 야 너 육신적이고 너 형편없고 너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너 기뻐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조건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로 우리 자신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탕자가 허랑방탕했던, 재산을 허비했던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는 이 탕자를 향하여, 이 작은 아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기 전에 이 마음이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으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데 아들은 자기 허물,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좀 잘하면 하하하 하고 기뻐했다가 뭘 좀 못하면 에이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저는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손자가 없는데,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손자가 손재가 없죠.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털 보면 핸드폰 바탕화면에 늘 그 손자 손녀 사진을 넣어놨어요. 임민철 목사님도 손녀 사진을 첫째 손녀 넣어놨다가 둘째 넣어놨다가, 이연목 목사님 아예 막 동영상을 맨날 틀어가지고 봐요. 보면 어떤 때 보면은 혼자 막 웃고 있어요. 혼자 막 또 손자 사진 보고, 아니면 손자 동영상 보고 웃고 있구나. 사람들이 몰라요. 잘 옆에 박영준 목사님이, 이 목사님 막 웃으면은 왜 웃는지 모르는데 제가 물어봐요. 박영준 목사님, 저 이연목 목사님 지금 왜 웃고 있는지 압니까? 그 이연목 목사님 막 웃다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보면은 지금 손자 사진 보고 있어서 무슨 어떻게 알았냐고. 뭐 한두 번 봐야죠. 보면은. 여러분, 이 이제 할아버지들이, 저는 할머니는 몰라요. 할머니는 제 아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걸 보면 이유가 없어. 이한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한규 목사님이 다른 걸 뭘 무거운 거 들고 하면 힘든데 이 손녀는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힘이 안 든다 하면서, 그거 참 희한하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몸살할진 모르겠지만 힘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모님 둘이서 막 이제 서로 뭐가 어떠니 막 이제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있대. 뭘 하나 봤더니 막 서로 자기들 손자 손녀 사진 내놓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 손자가 이쁜데 옆에 사모님 자기 손자가 더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제 아내 보고 판정을 좀 내려달라고. 누가 이쁘냐고, 이거 봐라, 객관적으로 봐, 누가 이쁘냐고. 제가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재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사단은 우리를 탕자로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육신적이잖아. 너 교만하잖아. 너 태만하잖아. 너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잖아. 너 지금도 졸고 있네. 그만 졸아라 이제. 너 쟤 뭐 제대로 잘하는 게 뭐 있냐? 네가 마음을 꺾는 걸 잘하냐? 뭐 전도를 잘하냐? 그러니까 탕자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으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육신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겠나? 여러분, 그건 사단이 여러분을 탕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데, 이런 우리인데 사단이, 야, 너 육신적이라서 안 돼. 넌 또 교만해서 안 돼. 넌 나태해서 안 돼.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탕자와 같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이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우리 마음이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그 마음. 자, 성경 이사야 성경 또 좀 더 봅시다. 41장으로 와보십시오.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는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고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자, 이 16절에서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거룩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는. 그래서 야,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또 어떤 그런 대적과 싸운들 하나님이 돕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이 안 돕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11절에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물러나 있는 부분에, 여러분, 내가 부딪혀야 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기쁘게 하고 왕에게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덜어주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부담스러운 일들, 여러분이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하거나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며 나를 도우시며 내게 역사하시며 내게 축복하시며 내게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가는 길에 모든 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데 사단이 야 너 육신적이잖아. 너 마음 못 꺾잖아. 너 게으르잖아.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탕자처럼 만들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이런 위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 탕자를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고 하는데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탕자의 마음에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부담스러운 일들 그래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왜 하나님이 돕지 않고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내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돕는갑다.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는갑다. 또 때로 은혜 입는 사람들 보면 아유 그래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만 난 이렇게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겠냐 나를 돕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의지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죄가 있을 때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우리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음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육신적이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럽다고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그래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가는 길에 왜 하나님이 돕지 않겠나 왜 역사하지 않겠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대를 두고 여러분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 허랑방탕한 아들이지만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놓고 있습니다. 네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네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아들을 할래? 아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